오늘 8월 30일 주일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신 김 목사님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2주 전에 설교에 이어 계속해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주 전에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전반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로서의 베드로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오순절날에 화려하고도 기이했던 사건으로 놀란 사람들의 마음을 이 모든 것들이 수세기 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라며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심을 통해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 21절은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상 오순절날에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자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요엘의 예언과 오순절날에 일어난 예언의 성취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2장 36절에서 그들의 주님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가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을 해석한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이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순절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설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가운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분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순절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들은 오순절 경험이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발생한 사건들을 요엘이 예언한 수많은 놀라운 경험들에 끼워 맞추려고 하며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시기에 2000년 전의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주장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장에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셔야 하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말하려는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 들러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새들을 우리 가까이에 떨어지도록 하여 우리로 거기서 단백질을 얻을 수 있게 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속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들을 자신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일을 행하시며 자신을 증명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에녹 한 사람만을 취하여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엘리야 한 사람만을 불의 병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단 한 번만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경험을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19장에서는 예배소의 몇몇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2장에서는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은사로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0장과 19장에서는 바로 청중, 즉 선포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장과 19장에서는 2장에서 일어났었던 불의 현상이라든지 바람의 소리와 같은 기이한 현상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이 부어짐의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경험이 유엘의 예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오순절의 역사를 목격한 유대인들은 환상이나 꿈, 예언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마음의 찔림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오직 오늘날 몇몇 기독교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만이 오순절 역사의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는 그들 안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오순절날의 이적과 표적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보여진 사건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영혼을 다시 살리시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2장 33절은 유대인들을 위한 요엘의 예언을 잘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장 3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약속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했고 오순절날에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넷째로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인용한 선지자 요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모든 육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도 모든 인류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NIV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오순절날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또는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까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모든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과연 잘못된 예언일까요? 이 의문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존 맥아더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천년 왕국이 도달했을 때 이루어진다. 오순절 그리고 실제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그 왕국에서 드러날 성령의 권능의 예시와 맛보기를 조금 보여준 것이다. 현재의 신자들은 왕국 생활의 맛을 본 것이다. 천년 왕국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온 인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견해 속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국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영은 이미 그들 가운데서 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재충만함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아니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서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사도들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수세기 동안 그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사도 몇몇이 아닌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또 다른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일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물게 된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저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바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올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엘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1장과 요엘서 2장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은 요엘의 예언의 모든 성취는 먼저 오순절날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2000년 전의 오순절이 오늘날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하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일으켜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의 중심이었고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소명에 딱 맞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분의 사도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 각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렛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지주의자들이 그분을 묘사하고자 했던 것처럼 비밀 속에 쌓여있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나사렛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던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초자연적인 이적들에 관하여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듣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보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메시아께서 보이셔야 하는 표적과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눈앞에서 그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즉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거늘.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자 믿고자 하는 바만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러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음으로써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증언이 은밀한 구석에서 행하여졌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해 그분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신성한 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무기력함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KJV에서 The Determinate Counsel of God, 흠정역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으로 번역된 이 부분은 다른 번역본인 ESV에서는 The Definite Plan, 직역하면 분명한 계획, NASB에서는 The Predetermined Plan, 직역하면 예정된 계획이, 그리고 NIV에서는 God's Deliberate Plan, 직역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좀 더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미리 계획된 이라는 개념을 가진 정하신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넘겨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이라는 두 표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어떠한 실패도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게 하기 위해 로마인에게로 끌고 갔고 로마인들은 그들의 사악한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난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한 자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사악하고 그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사악함과 같은 도덕성과 관련된 단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은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지만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인간의 죄를 죄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30절 후반부에서 3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본 두 구절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 속에서 풀려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구성하는 한 부분인 그분의 인성에 속한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빈 무덤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곳에 부패되어 남겨진 시체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베드로는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33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물론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임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중 한 분이신 성령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시며 또 어떻게 그가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오순절날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에 대한 메시지로 자연스레 옮겨왔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은 아마 반대적으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있었던 사건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에 대한 메시지로 자연스럽게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표적과 이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표적과 이적을 보셨을 때 그곳에 치유나 방언의 역사가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개혁교회들의 전통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기적들도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기적들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증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성경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선택하신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종종 그리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임재하신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탄은 기적을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관련된 사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강력하게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또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간에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찾고 계십니까? 모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부흥의 기적입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저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와 지도자들과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 중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와 다음 설교에 이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3절을 다윗이 저를 가르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 속에는 구약 성서로부터 적어도 두 곳의 직접 인용과 한 곳의 간접 인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직접 인용문인 25절에서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것은 시편 16편에서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구절의 인용에 대해 나누기 전에 짚어보아야 할 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9절 후반부, 즉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면 내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구절은 다른 번역본에서 안전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70인역 성경에서도 이 단어는 희망 속에 라고 번역되어 있고 베드로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70인역 성경 번역가들과 베드로 모두가 미래의 부활에 비추어 그 귀절을 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는 그저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희망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보존을 의미하고 희망은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이 10절의 관점에서 볼 때 더 이해가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이 구약 성경 구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단어들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후반부, 즉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부패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구덩이라는 뜻이 됩니다. 70인역 성경 번역가들은 그것을 썩다로 번역하였고 이것은 부활이라는 맥락에서 더 잘 들어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에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영감 아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였습니다. 11절 전반부와 즉 사도행전 2장 28절의 생명의 길에 대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테이는 히브리어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강조하는 반면 70인역 성경은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어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70인역 성경은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생명의 길이라는 구절의 느낌은 모두 시편 전체의 맥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 성경 말씀과 성경 자료를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25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16편의 인용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계획의 주권적 성취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역시 적용되며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부활이었습니다. 둘째로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이미지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 뒤에는 죽음의 권세, 즉 그것이 동반하는 고통과 옴짝달싹 못하게 엮어내는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25절의 시작 부분에서 for라는 이유를 밝히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의 다윗의 예언이 바로 죽음이 예수님을 멸게 할 수 없는 이유임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한 뒤 그는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안에서 메시아의 상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여섯 가지 근거를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육체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서 다윗의 무덤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다윗의 유골이 남아있는 무덤의 존재는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지자였기에 미래의 메시아에 대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선지자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1절에서 다음에 세 가지 진술이 보여집니다. 다윗은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아는 사람이었으며 미래의 메시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언약 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위에 앉히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 16편, 특별히 10절 후반부에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 언급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다윗이 미리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성경 지명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의 편에서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말씀의 성취됨을 보았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는 이것을 과거 시제로 바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시리라 하더니. 아멘. 베드로가 시제를 바꾼 것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의 거룩한 자를 그의 육신으로 바꿔놓음으로써 메시아의 육체가 무덤에서 썩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0절에서 나의 영혼에서 나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 거룩한 자라는 3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칭의 변화는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에 관한 베드로의 해석은 구약 성서의 핵심 구절에 관한 뛰어난 통찰력을 드러냅니다. 10절 후반부의 말씀은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로서의 다윗은 메시아의 부활을 예지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통치를 통한 궁극적인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구를 소개하여 사용했던 문장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는 말은 시편 16편 10절 후반부가 다윗보다 메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 본 것은 사도적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대해 대단한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꾸밈이 없는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